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확실히 이루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를 순방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 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현장에서 윤순구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양측은 미래지향적 동맹을 우선시한다는 취지에 따라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정부의 신남박 정책 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관련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정책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과 한국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는 에너지를 통한 번영, 인프라시설과 개발금융을 통한 번영, 디지털 경제를 통한 번영, 사람, 좋은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평화와 안보 보장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 측의 윤 차관보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윤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과 관련 대화로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스틸웰 차관보에게 요청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태국 일정을 마친 뒤 5일부터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비핵화 문제와 미한 동맹 등 현안을 놓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종료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을 방문 중이던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가 미국에도 유익하고 한국, 일본에도 유익하다면서 한국 측이 이 협정에 복귀하기를 권장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미네이 최고 지도자가 북한과 쿠바의 사태를 거론하면서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미네이 최고 지도자는 3일 트위터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협상이 모든 문제를 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100%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북한 당국자들과 사진을 찍고 애정을 표시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제재는 조금도 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 협상했다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었을 것이라면서 사거리 150km 이상 미사일을 가지지 말라는 등 새로운 요구만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과 협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사거리 2000km에 어느 목표물이라도 1m 범위 정확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가장 중요한 대치는 미국의 정치적 재침입을 막는 것이라며 협상하지 않는 것이 침입을 차단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올해 서머타임이 3일 새벽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와이와 애리조나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미국 시간은 1시간 늦춰져 미 동부 기준으로 한반도와의 시차가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났습니다. 이날 오전 2시가 1시로 변환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일광 절약 시간으로 불리는 서머타임은 에너지 절약과 하절기 저녁 시간 활용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이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매년 3월 중에 시작해 11월 초에 끝납니다. 홍콩 최고 지도부 일원인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과
곧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샬롯은 연인인 윌킨에게 무슨 선물을 받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윌킨은 이렇게 말하죠. 이미 당신은 나한테 선물을 줬어. 고통, 통증, 행복, 사랑, 그리고 삶이지.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0년 미국에서 개봉한 조안 첸 감독의 영화 어텀인 뉴욕, 뉴욕의 가을입니다. 미국 뉴욕의 화려함과 고독함을 동시에 갖춘 영화인데요. 뉴욕의 이맘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리처드 기어, 위노나 라이더가 출연하죠. 뉴욕의 가을 지금 만나봅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 주인인 윌 케인은 50세에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바람둥입니다. 어느 날 샬롯 필딩이 친구들과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윌의 레스토랑을 찾습니다. 처음 봤을 때 서로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두 사람. 하지만 알고 보니 샬롯은 윌의 나이의 절반에 불과한 21살의 자유분방한 여성으로 윌의 옛 연인의 딸이었습니다. 바람둥이답게 순수한 샬롯을 유혹하는 윌. 하지만 이미 샬롯은 윌에게 빠져 있었죠. 평생을 자유롭게 살아온 윌은 샬롯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한눈을 팔고 샬롯은 이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윌의 옛 애인이었던 샬롯의 어머니는 이미 옛날에 세상을 떠났고 샬롯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죠. 할머니는 자신의 딸이 윌로 인해 고민했듯이 손녀마저 윌에게 상처를 받자 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와중에 윌의 숨겨왔던 딸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데요. 자유분방했던 윌은 자신의 딸을 책임질 생각이 없었고 그 딸은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제는 결혼해 아이도 가진 어엿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샬롯을 찾아갔던 윌은 샬롯의 불치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가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가 타는데요. 그녀를 찾아갔지만 자신의 병 때문에 찾아온 윌을 보고 더욱 실망하는 샬롯. 윌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유분방했던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진심으로 샬롯에게 기울고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윌은 외면하고 있던 자신의 딸을 찾아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여인을 살려달라고 딸에게 부탁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게 차가웠던 윌이 변한 것을 보고 딸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도와 전문의에게 샬롯의 수술 준비를 부탁하는데요. 샬롯과 마지막으로 행복한 한때를 보내던 윌. 갑자기 샬롯이 쓰러지고 이제 윌은 수술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데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뉴욕의 가을 중에서 가브리엘 야레의 Autumn Forever, 영원한 가을이었습니다. 영화 뉴욕의 가을은 뉴욕의 아름다운 가을 풍광이 그대로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샬롯을 통해 진실한 사랑을 배운 윌에게 그녀와 함께 보낸 뉴욕의 가을은 짧기만 한데요. 가을에 가장 어울리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지닌 윌과 떨어지는 낙엽보다 더 여린 모습으로 솔직하고 투명한 샬롯의 아주 특별한 만남은 무려 26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이 영화는 이야기의 진행뿐만 아니라 인물, 배경, 소품 등 영화 전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윌과 샬롯의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영화 속의 언어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순수하면서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샬롯의 의상인데요. 파티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춤을 추는 샬롯은 눈부신 존재입니다. 볼룸 댄스, 사교춤을 추는 샬롯, 하얀 비단 드레스를 입고 불빛 아래에서 더욱 반짝거리는 쇼를 걸친 샬롯의 모습은 천상의 매력을 지닌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언어가 됐던 건 영화의 배경이 된 뉴욕과 그 주변 풍경인데요. 동화 같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마법의 공간이 되고 윌과 샬롯의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이유를 만들어줬습니다. 처음 만난 윌과 샬롯이 걷던 길인 단풍이 든 센트럴 공원에서부터 호수 위에 장식된 다리까지의 풍경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고운 한 폭의 수채화 같죠.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뉴욕의 가을 중에서 제니퍼 페이지의 Beautiful, 아름다워요. 함께 듣고 옵니다.
就
리처드 기어가 영화 뉴욕의 가을에서 윌킨 역을 맡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음악과 운동에 뛰어났던 리처드 기어는 체육 장학생으로 매사추세츠 에머스트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을 전공했지만 연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2년 만에 대학을 그만두고 런던에서 공연하는 록 뮤지컬 그리스의 주인공 역할을 따냈습니다. 영화에서 처음으로 주목을 끌었던 건 미스터 굿바를 찾아서였고요. 아메리칸 지골로에서 매력을 뽐내게 됐죠. 사관과 신사에서 하얀 제복을 차려입고 숙녀들의 사랑을 받는 남자 주인공으로 입지를 탄탄히 다지게 됐습니다. 귀여운 여인에서는 부유한 사업가를 연기하면서 그 후로 여러 영화에서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미국의 여배우 위노나 라이더는 이 영화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샬롯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위노나 라이더는 루카스라는 영화로 1986년 데뷔했습니다. 미네소타의 위노나에서 태어나서 이름도 위노나라고 지어졌는데요. 1988년 유령 코미디 영화 비틀주스로 인기를 얻게 되죠. 그 이후 가위손, 헤더스, 처음 만나는 자유, 순수의 시대, 에일리언 4, 뉴욕의 가을에 출연했고요. 작은 아씨들에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그리고 순수의 시대에서는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의 가을의 조한첸 감독은 영화 마지막 황제의 황후 역할로 친숙하게 알려져 있죠. 단풍으로 물든 뉴욕이라는 배경에서 사랑이라는 아름답고도 진부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세련되고 말끔하게 포장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영화 뉴욕의 가을 중에서 마들랜드 페이르의 Getting Some Fun Out of Life, 인생을 즐기다 함께 듣고 오시죠. 뉴욕의 가을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뉴욕의 곳곳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윌과 샬롯이 걷던 뉴욕 도심 한가운데 조성된 공원 센트럴파크, 중앙공원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쉼터입니다. 1876년 완공된 센트럴파크 중앙공원은 뉴욕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도시의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총 면적 3.4제곱킬로미터의 이 거대한 공원은 오늘날 연간 약 4천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죠. 건축가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와 칼베르 보의 설계로 크고 작은 호수와 얕은 구릉, 넓은 잔디밭으로 꾸며진 센트럴파크의 모습은 그 너비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단풍나무, 떡갈나무, 느릅나무, 흑번나무 등 수종이 빼곡하게 심겨 있어서 공원 안을 산책하다 보면 어느새 숲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가을을 맞아서 나무들이 일제히 옷을 갈아입으면 여름 내내 푸른 오아시스 같던 센트럴파크는 알록달록한 유화 캔버스로 변신합니다. 센트럴파크 중간 지점에서 동쪽으로 벗어나면 세계 4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나옵니다. 건물 북쪽의 이집트관, 세클러 윙에는 1978년 이집트 정부가 기증한 덴두루 신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천 년 세월의 흔적을 가진 고대 유적은 전시관의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서 비춰서 보이는 센트럴파크의 가을 풍경과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신전 내부를 관람하기도 하고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기도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뉴욕의 가을 중에서 시드니 프로레스트의 Our Love Never Ends. 우리의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함께 들어보시죠.
I can feel you breathe like you're standing next to me. A gently falling leaf makes me smile. When I feel your angel wings wrap around my arms, I can fly. I know it's you, I can hold you.
영화 뉴욕의 가을은 북미에서는 약 3,7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약 9천만 달러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영화 뉴욕의 가을의 영화 음악가 가브리엘 야레는 잘 알려져 있죠. 장릭 고다르, 장 자즈 베네, 로버트 알트만 등 유명한 거장 감독들과 작업을 통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요. 1996년 앤소니 민겔라 감독의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통해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영화 음악가입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영화 뉴욕의 가을 중에서 미리암 스토클리의 Elegy for Charlotte, 샬롯을 위한 애가 들어보시죠. 영화 뉴욕의 가을을 본 관객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죠. 영화 내용보다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쓸쓸함이 느껴지는 가을을 보기에 따사로움이 느껴지는 영화다.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뉴욕의 가을에는 뭐가 있다. 90년대 뉴욕의 가을 전경과 감정에 그냥 젖어보자.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뉴욕의 가을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의 영화 잡지 엠파이어 매거진 평론가는 영화 뉴욕의 가을을 보다가 중간쯤이 되면 그녀의 불행과 당신의 고통이 끝나길 간절히 바라게 될 거다라고 평가했고요. 미국의 릴필름 리뷰 평론가는 옛날 방식으로 진부하게 슬픔을 자아내는 영화다라고 혹평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이번에는 영화 뉴욕의 가을을 여는 곡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뉴욕의 가을 명대사와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멋스럽게 하얀 리처드 기어의 머리카락과 달랄하기만 한 시한부 아가씨의 표정이 녹아있는 가을 풍경은 더없이 낭만적인데요. 윌과 그의 연인 샬롯이 노란 은행잎이 쌓인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이 꼽고 있는 이 영화의 명장면입니다. 또 뉴욕의 가을 대표적인 포스터이기도 하죠. 샬롯이 죽은 후 홀로 집으로 돌아온 윌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샬롯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발견하는데요. 둘이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 샬롯이 가져갔던 윌의 시계였습니다. 자신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윌이 잊어버릴 때쯤 돌려주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녀가 시계를 가져갔다가 돌려준 기간 동안 윌의 시간 역시 샬롯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샬롯은 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죠. 노래 듣고 옵니다. 가브리엘 야레의 What Can I Give You? 내가 뭘 줄 수 있을까요? 영화 뉴욕의 가을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가을이면 떠오르는 감성적인 언어들과 뉴욕의 가을 풍경이 조화를 이루는 영화. 노란 단풍잎이 깔린 거리를 서성이고 싶어질 만큼 가을이 깊어지는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영화 뉴욕의 가을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뉴욕의 가을 중에서 가브리엘 야레와 미리암 스토클리의 The Gift 선물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이달 8월은 1945년 일본이 미국에 항복함으로써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달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영웅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흔히 아이젠하워나 맥아더 장군 같은 인물을 떠올릴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는 전투 현장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운 병사는 누구일까요? Remember this, when your guns are empty, a
hero having himself some new scalps. 미국 영화배우 오디 머피가 출연한 서부 활극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배우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뛰어난 용맹을 떨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디 머피가 The Most Decorated Combat Soldier, 그러니까 가장 서훈을 많이 받은 군인이라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오디 머피는 군에서 나온 뒤 배우, 작곡가, 사업가 등으로도 명성을 날린 인물이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대단히 불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디 리언 머피는 1924년 6월 20일 텍사스주 킹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소작농으로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자녀가 모두 12명이나 됐습니다. 오디는 그중에 여섯 번째였습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디는 그 후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디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목화 따는 일을 하면서 집안 살림을 도왔습니다.
하루 일당이 당시 1달러. 요즘 가치로는 18달러 정도라고 하니까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일을 한 거죠.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12명의 아이들 중 3명은 일찍 사망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오디의 다른 세 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오디가 16살 때는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오디는 백화점, 주차장, 주유소, 학교 이런 곳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선포하고 징집을 시작했습니다. 15살이던 오디 머피도 군에 입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모자랐습니다. 군 입대 최저 연령이 만 16살이었습니다.
머피는 1942년 만 16살이 되자마자 해병대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영양실조 판정으로 실격이 됐습니다.
당시 그의 체격은 키가 166cm에 몸무게는 48kg밖에 안 됐습니다.
오디 머피는 해군과 공수부대에도 지원했지만 또 불합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군 모병서에 가서 사정사정해 겨우 입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신병훈련소에 들어갔는데요. 약한 체력에 머피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교관들은 머피를 행정병이나 취사병으로 교육해서 후방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피는 꼭 전투병으로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대개 신병들은 전투병으로 가는 걸 기피하는데 머피는 별난 청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관들은 별 수 없이 전투병으로 그냥 훈련을 시켰죠.
훈련을 마친 에디 머피는 2등병으로 미 육군 제3보병사단 15연대 배치됐습니다. 부대에서는 아직 어리고 키가 작은 머피를 풋내기 또는 텍사스 꼬마라고 놀렸습니다.
머피가 소속된 부대는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로 파병됐습니다. 이어 이탈리아의 시실리아 상륙작전에 투입됐습니다. 1943년 7월 10일 이탈리아군과 교전이 벌어졌는데 머피는 멀리서 말을 타고 달아나던 두 명의 이탈리아 장교를 사살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전과였습니다.
그 후 머피는 이탈리아 본토와 프랑스 남부에서 독일군 기관총 포대에 돌진해 수류탄으로 공격하는 등 여러 차례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선보입니다.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 모두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지요. 그 같은 전공으로 머피는 2등병에서 승진을 거듭해 소위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오디 머피를 유명하게 한 것은 1945년 1월 26일 프랑스 홀츠바이어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소대장이 된 머피는 부대를 이끌고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차를 앞세운 수백 명의 독일군의 반격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머피 부대에 M10 디스트로이어 탱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머피는 부대원들을 숲속으로 후퇴시키고 자신은 탱크 앞에서 적을 향해 소총을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많은 적병이 몰려오자 그는 불타는 탱크로 뛰어올라가 기관총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많은 독일군을 사살했지만 머피도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머피는 의무병을 다른 부상병에게 보내고 자신은 혼자서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머피는 한편 싸우면서 한편 전화로 야포 지원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머피는 50명의 독일군을 사망 또는 부상케 했습니다. 독일군은 결국 후퇴를 했죠.
불이 붙은 탱크에 남아 사격을 하던 머피는 독일군이 물러가자 탱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했더라면 머피 자신도 폭사했겠죠.
그렇죠. 이 전투 후 머피는 중위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머피는 2년 남짓한 참전 기간 중 약 260명의 독일군을 사살하고 많은 포로를 잡았고 6대의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머피는 명예훈장, 육군수훈 십자훈장, 은성훈장, 동성훈장 등 여러 가지 훈장을 받았습니다. 또 프랑스 정부의 레지옹 드네르 훈장, 벨기에 무공 십자 훈장 등 외국의 훈장까지 그가 받은 훈장과 메달은 모두 33개에 달했습니다.
1945년 독일이 항복한 후 머피는 텍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각종 모임의 연사로 초빙이 되고 축하연, 퍼레이드, 환영식 등도 열렸습니다.
머피는 1945년 9월 21일 현역에서 제대했습니다. 그 후 머피는 텍사스 주 방위군으로도 적을 뒀는데요. 방위군에서는 소령으로 제대했습니다.
머피는 1949년 자서전인 To Hell and Back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그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머피는 그 후 영화배우이자 농장주 겸 사업가로 변신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영화로 진출한 건 1945년 9월 배우 제임스 케그니가 그를 할리우드에 초대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머피는 1948년 영광 너머로라는 영화에 처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조연이었죠.
네.
그 후 몇 편의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던 머피는 Bad Boy에서 처음으로 주연이 됐습니다.
그 후 머피는 많은 서부 영화에 출연합니다. 약 25년 동안 44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이 중 33편이 서부 영화였습니다.
그의 자서전인 To Hell and Back은 1955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지옥의 전선이라 이런 타이틀로 영화가 소개됩니다.
이 영화는 거의 $1,000,000의 수익을 올리는 대흥행작이 됐습니다. 이 수치는 그때까지 유니버셜 영화사에서 보급한 영화 중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기록이었습니다. 머피는 성공적인 컨트리 뮤직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머피가 작곡한 노래는 딘 마틴이나 에디 아놀드 등의 유명 컨트리 가수들에 의해 발표됐습니다.
And 1971년 5월 28일, 머피는 사업에 관한 일로 5명의 동료들과 자신의 개인 항공기를 타고 동부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비행기는 버지니아주 브러시 마운틴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를 포함한 6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때 머피의 나이는 46살이었습니다.
1971년 6월 7일, 머피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머피의 안장식에는 조지 H.W. 부시 당시 유엔 대사, 웨스트모어랜드 장군 그리고 머피가 속했던 제3사단 요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의 머피의 묘소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묘소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머피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기리는 여러 행사나 단체들이 결성됐습니다. 1973년에 ODL 머피 기념 전역군인 병원이 텍사스의 샌 안토니오에 건립됐습니다.
1996년 텍사스 주의회는 오디 머피의 생일인 6월 21일을 오디 머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고속도로도 등장했습니다.
2000년에는 오디 머피의 초상이 우표에 실렸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명명된 중학교도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이 나라가 필요할 때 자진의 총을 들었고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 간 사람 오디 머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민입니다. 이번 주말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시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난 봄 앞으로 당겼던 시간을 되돌려 놓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가 올해로 101년째가 됐는데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 남아메리카 국가 등 세계 70여 개 나라가 해마다 봄과 가을에 비슷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광 시간 절약제, Daylight Saving Time.
아, Daylight Savings Time. So we'll switch from summertime to wintertime. So
여름에서 겨울에 맞춰 시간을 돌린다.
It's coming Sunday. We're adjusting the clocks. We are falling back an hour to adjust for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되돌려 놓는다.
Spring forward, fall back. So during the spring,
봄에는 한 시간 빨리 해뒀다가 가을에는 다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부터는 6시가 5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바꿔야 할 때마다 늘 헷갈리네요.
네, 맞아요. 벌써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시간에 맞춰 일어났는데 날이 너무 어두워서 아니면 너무 밝아서 다시 시계를 보고 또 보고 하는 날이 한동안 이어지겠죠. 3월의 두 번째 일요일에는 일광 시간 절약제 Daylight Saving Time으로 한 시간을 더 빨리 보내고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 그러니까 올해는 11월 3일 새벽 3시를 기해서 표준 시간대 Standard Time으로 시침을 돌려놓아서 봄에 잃어버렸던 그 한 시간을 되돌려 받는 겁니다.
So remember, when you go to bed on Saturday night, fall back.
바뀌는 시간대에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토요일 밤에 잠들기 전에 직접 조정해야 되는 모든 시계 기능의 물품들의 시침을 한 시간씩 바꿔놓고 자야 실수가 없을 거랍니다.
일광 시간 절약제, Daylight Saving Time의 역사.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썸머타임이라고도 부르는 데일라이 세이빙 타임, 일광시간 절약제가 미국에 도입된 것이 올해로 101년째입니다. 1916년 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일광시간 절약제가 시작됐는데요. 오늘날 세계 70여 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제안한 것이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정치인이면서 과학자이고 또 100달러 지폐 인물인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1784년 프랑스 파리에 미국의 특사로 가 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양초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면 건강도 챙기고 절약도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한 잡지에 보냈던 겁니다. 그 후 전쟁 중이던 독일이 그 필요성을 먼저 느꼈고 영국에 이어서 미국이 밝은 시간에 활동을 누려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의미로 이 일광 시간 절약제 Daylight Saving Time을 도입한 겁니다.
And it's something that many years ago back in the I think maybe in the early 1900s this was a thing to do for the farmers. The farmers wanted more daylight.
여름철 농부들이 해 떠 있는 시간에 더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었는데요. 지금처럼 하와이나 애리조나주, 또 괌이나 사모아 등 본토 밖 미국령 지역을 제외한 유니폼 액트, 동일 시간제에 의해서였습니다. 물론 1년 내내 낮의 길이가 긴 적도 인근의 나라는 일광 시간 절약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의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도 경제선진국의 연합체인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특별한 이유로 일광시간 절약제를 시행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표준시간대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몇 년 전에 표준시간대를 평양시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던 적이 있으니까 시간을 바꾼다는 개념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광시간 절약제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광시간 절약제를 둘러싼 논란.
시간을 바꾼다는 것. 요즘에야 대부분의 기기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시계, 시침을 돌려야 하는 일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세상의 복잡함 또 전문화만큼이나 시간과 얽혀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요. 특히 나라와 나라를 오가는 무역이나 조약, 국제선 비행기의 출도착 시간, 분초를 다투는 중요한 실험은 시간차를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I like daylight savings time. I would have it all year round. I like having more daylight at the end of the day.
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더 좋습니다. 낮이 더 길었으면 하거든요. 표준 시간으로 하면 너무 해가 일찍 집니다. 난 낮이 저녁 7, 8시까지도 이어졌으면 하니까요.
I think it's nice that it would be hard, I think, in summer to have it.
데일라이트 세이빙 때는 낮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바깥 활동하기에 좋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 몇 개월 동안에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덕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낮이 길어 바깥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건강에 좋고 범죄는 줄고 소비 지출이 많아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 리듬을 인위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와 사회적 비용의 단점도 적지가 않은데요. 스위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일광시간 절약제 적응이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은 심장병 환자가 늘어난답니다. 학교에 지각을 한다거나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또 산업 현장의 재해도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농부들의 경우는 시장에 수확물을 내놓아야 하는 시간대도 달라져 혼란이 있고요. 일정 시간에 젖을 짜야 하는 일이 중요한 가축도 사람들의 인위적인 움직임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광시간 절약제 때문에 농부들의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I don't know about saving energy. I think if we there are some people that say if we maximize daylight savings time, we will save energy.
글쎄요. 피부로 와닿는 일광시간 절약제의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의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양초와 실내를 밝히는 전기 사용이 대부분이었던 100여 년 전과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인데요. 별칭을 아예 선샤인 스테이트, 햇볕주라고 이름을 붙인 남동부 플로리다 중 여러 주에서는 낮이 길면 관광객들이 많아서 경제적 이득이 많고 또 시간을 바꾸는 번거로움을 없애야 한다면서 일광시간 절약제를 연중 실시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와 뉴햄프셔주, 매사추세츠주 등 동북부 지역 여러 주에서는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폐지 움직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계를 들여다볼 때입니다. 미국 동부 시각 기준으로 11월 3일 일요일 새벽 3시가 2시가 되는 겁니다. 한반도 시각으로는 11월 4일 월요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이곳 워싱턴 DC와의 시간차가 13시간에서 다시 14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듣고 계신 이 VOA 방송은 미국의 시간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원들이 1년 내내 한반도 시각에 맞춰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